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2012년 9월 29일 추석 연휴로 접어든 첫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뭐 올라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집에서 자고 내일 뭐 출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민족의 대이동을 앞둔 시점이네요. 네, 저로서는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죠. 8월 말 녹음하고 지금 녹음하니까 원래 한 달에 두 개씩 해야 되는데 네, 늦게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바빴고요. 그리고 모니터 헤드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이제야 녹음하게 됐습니다. 네, 그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책을 또 읽어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녹음 안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태풍도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여름에서 드디어 가을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벽이라든지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감기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책은, 9월달 되면 제가 읽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책은 봄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거짓말의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본 책인데 일본에서는 봄 바니스에서라는 제목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요시다 슈이치의 책인데요. 요시다 슈이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뭐 악인, 퍼레이드, 사요나라 사요나라, 뭐 일요일들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작가의 소개는 이만하고요. 이 책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맨날 출근하던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충동적인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그래서 뭐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이 주인공이 그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직장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뭐 여행을 가게 됐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라고 저는 그 갑자기 이렇게 훌쩍 여행을 떠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부분을 뭐 얘기하기보다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손목시계는 없었다. 15년도 전에 두고 왔던 것이 아직 남아있을 리는 없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이미 접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접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치스이는 여기 니코로 수학여행을 왔었다. 연일 잠이 부족해 몽유병 환자 같은 학생들을 신참버스 가이드가 데리고 다녔다. 물론 치스이도 그중 하나였는데 다들 국보 내 무리 네코를 보러 갔을 때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렇다고 일행에서 훌쩍 떨어져 혼자 돌아다닌 건 아니었다. 요메이 문을 나오자마자 있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고 따분해서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세이코 시계로 이미 가죽 벨트는 땀에 절어 색깔이 변해 있었다. 그곳에 손목 시계를 풀어놓았다. 정확히 말하면 벤치 뒤에 있던 바이틈에 자신의 손목 시계를 놔뒀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저 바이틈이 손목 시계 모양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틈에 쏙 들어간 시계를 보며 치즈이는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그대로 그곳에 손목시계를 놔두고 와버렸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린 탓도 있다. 놓아두었다는 것을 잊었을 뿐 아니라 놓아두고 왔다는 것조차 잊었다. 치즈이가 자기 손목에 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관광버스가 니코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도쿄에 도착했을 때였다. 이후로 손목시계를 새로 살 때마다 니코에 두고 온 손목시계를 떠올렸다. 몇 년에 한 번꼴로 생각한 덕분에 니코 도쇼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잊었어도 손목시계를 두고 온 장소와 틈이 있는 바위 모양만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말했다. 그런 게 여태 남아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관광객들이 벤치 뒤에 있는 바위의 그 안쪽 틈까지 굳이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신도 이미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광객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해도 니코 도쇼구는 세계유산이니까 부지런한 청소부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충동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을 때 머릿속에는 니코 쇼도구도 물론 손목시계도 없었다. 충동적이라고 하면 뭔가 뜨거운 감정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오늘 아침 실제로 느낀 감정은 매우 냉정하고 침착한 것이었다. 핸들을 꺾는 순간 직원 하나가 실종됨으로써 회사에 소동이 일어날 것도 곧장 집에 연락이 갈 것이라는 것도 연락을 받은 아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떠오를 것도 그리고 곧 자신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심지어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차선을 바꾼 후 지금부터 충동적으로 들어가려는 수도고속도로의 정체 정보까지 확인해둔 터였다. 수도고속도로에서 들어와 자동차의 흐름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치즈이가 무심히 내뱉었다. 아무 생각 없이 라는 말이 꼭 충동적인 건 아니네. 회사에서 처음 연락이 온 것은 9시 15분쯤이었다. 공교롭게도 아직 수도고속도로의 정체에 묶인 상태여서 차는 미야 케자카의 입체 교차로 위에 있었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둘러댈 변명거리는 있었다.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핸들을 꼭 쥐고 있는 손이 도무지 조수석에 던져놓은 휴대폰 쪽으로 뻗어지질 않았다. 수도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돌아올 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사고가 난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그런 변명거리를 차례로 떠올렸다. 평소대로 전철을 타고 출근했다면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옆자리에서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가 왠지 비난처럼 들렸다. 오늘 오후에 항로 확인차 가와사키에 갈 계획이었다. 최근 신입사원인 이즈미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와사키나 키사라즈에 가야 하는 날은 전철 대신 자가용으로 출근하곤 했다. 옆자리 휴대폰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길이 뚫리기 시작했다. 잠시 라디오를 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차선도 바꾸지 않고 그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만 번갈아 밟고 있자니 어느새 하코자키 제이씨까지 와 있었다. 회사에서 두 번째 전화가 온 것은 그때였다. 이번에는 핸들을 쥐고 있던 손이 조수석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뻗은 손으로 치즈이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때 마침 도호쿠 자동차 도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렇지, 행선지를 정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행선지는 필요할 것 같았다. 도호쿠 자동차 도로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앞에 달리고 있던 차가 우현히 센다이 번호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동차 도로 입구인 가와구치 JC까지 차는 가끔씩 정체되긴 했지만 그런대로 잘 빠졌다. 톨게이트에서 티켓을 받고 다시 엑셀을 밟았다. 차 안에는 계속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그제야 깨닫고 치즈인은 라디오를 껐다. 그러자 아스팔트를 달리는 타이어의 진동이 시트 밑에서 전해져 왔다. 120km의 속도를 유지하기로 정한 뒤 느린 차가 있으면 차선을 바꿔 추월하고 빠른 차가 뒤이어 다가오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양보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추월한 차는 모두 나이 든 남자가 운전하는 것 같았고 반대로 자신을 추월해간 차는 모두 젊은 남자가 운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저 추월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월당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이상한 걸로 따지면 이건 역시 이상한 일일 텐데 도호쿠 자동차 도로를 탄 것까지는 좋았으나 특별한 목적지가 있을리 만무했다. 그렇게 다가오고 스쳐 지나가는 몇 개의 녹색 표지만 바라보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나스 인터체인지로 빠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목적지가 결정되자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다.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어버린 순간부터 정체된 수도 고속도로 그리고 도우쿠 자동차 도로까지 마치 자신이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많았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샐러리맨이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늘 있어야 할 길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저 차선 변경을 위해 핸들을 45도 왼쪽으로 틀었을 뿐이지만 기껏해야 45도밖에 안 되는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부장과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릴 때마다 다음 휴게소에 들러 연락해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작 그 45도의 핸들을 꺾을 수가 없었다. 하스타 휴게소에서 한유 휴게소, 한유 휴게소에서 산호 휴게소, 도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전화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30분 정도 지각하는 거라면 어떤 변명도 가능하다. 1시간 지각이라도 적당한 변명을 댈수 있다. 하지만 3시간이라면 어떤 변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해진다. 마음속으로 나스고온에 가자고 결정했던 목적지를 갑자기 니코로 바꾼 것은 일상의 길에서 벗어난 그 3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온통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던 탓일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니코 우스노미야 도로라는 글자가 15년 전에 두고 온 손목시계의 기억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치즈이는 우츠노미야 인터체인지에서 니코 우츠노미야 도로로 들어왔다. 핸들을 꺾자 나스 고원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다. 애당초 나스고온에 가고 싶어 갑자기 일상의 길에서 벗어나 핸들을 꺾었던 것이 아니었다. 바꿔 말하면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나스고온으로 가야만 할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목적지를 리코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온통 손목시계만 생각하게 되었다. 성난 부장의 목소리도 아내의 단식도 하나도 마음속에 들이지 않은 채 바이틈에 놓아둔 손목시계만 생각했다. 땀이 배어 가죽밴드는 색이 발에 있었지. 처음 몇 개월은 너무나 소중하게 다뤘다. 그러다 어느 날, 교실 건물 벽에 부딪혀 유리 표면에 상처가 무수히 생기게 됐다. 손가락으로 여러 번 문질러 봤지만 이미 난 흠은 없어지지 않았다. 일단 흠집이 나자 서서히 함부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험하게 다뤄도 그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정조도 없이 갑자기 속이 메슥메슥해진 것은 니코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치즈이는 급히 핸들을 꺾어 지나칠 뻔한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면서 밖으로 튀어나왔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이미 늦었다. 다행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세워져 있지 않았다. 텅 비어 하얀 선만 가득한 주차장에 뱃속에서 나온 내용물이 튀었다. 아침에 먹은 마멀레이드 맛이 났고 코 속에는 홍차 냄새가 남았다. 휴게소 매점에서 생수를 두병 샀다. 한 병으로 여러 번 입가심을 하고 다른 한 병은 마셔버렸다. 차로 돌아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창문을 연채 담배를 피웠다. 뿜어낸 연기가 창을 통해 하늘로 퍼져갔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하늘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그때도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아버지와 둘이 꼭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아버지는 지금 나처럼 창밖으로 연기를 뿜어댔다. 그렇게 이것저것 욕심내지 말고 우선 지금 할수 있는 걸 열심히 해봐라. 아버지가 갑작스레 말했다. 순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시트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찌푸린 얼굴을 쳐다봤다. 너처럼 이게 하고 싶다, 저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작해놓고는 결국 곧 집중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법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이었다. 그제야 아버지가 유학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2주쯤 전에 치즈이는 아버지에게 미국 고등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순간 치즈이는 아버지의 눈에서 번쩍 빛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 격려라도 받은 듯 어떤 수속을 거치면 유학 갈수 있는지를 자세히 얘기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아 현의 교환학생 제도에는 절대 뽑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1년에 달랑 5명 정도만 뽑는 데다 시가 아니라 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조사해본 바로는 갈수 있는 곳은 뉴욕이고, 치즈이는 유학 가이드북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곧바로 그 가이드북을 낚아채서는 마치 자신이 유학이라도 가는 듯이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두꺼운 잡지를 넘겨봤다. 아버지의 표정에 대답이라도 하듯 잡지에는 단풍에 둘러싸인 보스턴의 고등학교 사진이 넓디 넓은 잔디밭에 세워진 LA의 고등학교 사진이 실려 있었다. 홈스테이 할 곳은 도쿄의 유학원에서 확실하게 알아봐 준대요. 페이지를 넘기는 아버지 옆에서 치즈이가 몇 마디 보충 설명을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서회, 회화, 수영 클럽 등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하게 해준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시 유행하던 게임 등에 쓰는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그런 건 한꺼번에 해치우는 거야. 라며 1년에 한번 충분 휴가로 떠난 여행지 여관에서만 한밤중까지 온종일 게임을 실컷 할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아들이 유학 가고 싶다 하면 놀라긴 해도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학 잡지의 페이지가 마지막 요금표에 다다른 순간 페이지를 넘기던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물론 이미 고등학생이었던 치즈이도 자기 집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었다. 시내에 임대 빌딩을 몇채 가지고 있는 시미즈네 같은 부자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고교 진학을 포기한 이치다네 같은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잡지를 던져버렸다. 치즈이는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유학에 필요한 200만엔이라는 돈이 푼돈이 아니라는 정도는 치즈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자란 집에서 그 돈이 이렇게 간단히 거절당할 정도로 거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다못해 좀더 적어도 5초라도 아버지가 고민을 했다면 치즈이도 이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잡지를 내던진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자 갑자기 치즈이는 정체 모를 공포감에 휩싸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희망을 무조건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다. 만약 정말로 유학을 가고 싶으면 제대로 일본에서 대학을 간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라.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치즈에게 말했다. 다시 유학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그보다도 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치즈이는 그저 에 알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고속도로를 내려와 니코 도쇼구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30분을 조금 지나서였다. 평일이기도 해서 주차장은 그다지 혼잡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체 관광객용 버스가 몇대서 있었다. 요 메이몬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치즈이는 도쇼구로 들어가는 티켓을 사서 곧바로 요 메이몬으로 향했다. 느릿느릿 걷는 관광객들을 제치고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올랐다. 벌써 15년이나 지났는데 마치 조금 전에 이 계단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돌계단을 다 오르자 그 위로 요 메이몬이 보였다. 문을 배경으로 몇 명의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문 왼쪽으로 얼른 시선을 돌렸다. 벤치는 사라졌지만 기억 속의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치즈이는 자갈을 밟으며 그 바위 옆으로 재빨리 다가갔다. 바위 뒤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문득 발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만약 있다면, 절대로 있을 리가 없겠지만, 혹시 그 손목시계가 있다면, 정말로,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대로 어딘가로 도망가 버리자. 지금 눈앞에 낡고 큰 괴종시계가 있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도 마치 조용한 바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싫증이 나질 않는다. 도쇼구 주차장에서 차를 빼자마자 여기 니코 카나야 호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있을 리 없는 손목시계가 없었다는 사실에 낙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있을 리 없는 손목시계가 역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도쿄가, 자신이 도망친 도쿄가 더 멀게 느껴졌다. 토산품 가게 주변에서 커피라도 마실까 생각했지만 어떤 가게도 쓸만한 커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차에 올랐다. 호텔은 급경사로 위에 있었다. 이른바 휴양지에 있는 전형적인 호텔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하루를 1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에 가득 차 있었다.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가 약간 기가 죽은 상태로 라운지로 갔다. 라운지에는 앉기 편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르른 숲이 펼쳐져 있었다. 라운지에는 치즈 외에 조용히 불어로 얘기하는 노부부 한 쌍,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백인 커플 한 쌍이 있었을 뿐이다. 치즈이는 아무 생각 없이 소파 하나를 골라 앉았다. 바로 옆에 큰 괴종시계가 있었다. 꽤 오래된 듯한 시계였는데 열심히 닦았는지 나무에서 반들반들 윤이 났다. 시계 바늘은 이미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회사 일을 마치고서 이즈미를 데리고 가와사키 항만 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을 시간이다.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조심 전원을 켰다.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벨이 울릴 것 같았으나 다행히 벨은 울리지 않았다.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표제 중 메시지 표시가 있다. 치즈이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뒤 메시지를 들으려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26건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나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무단 결근할 경우 하루에 26건의 메시지가 들어오는구나. 마치 딴 사람의 일처럼 생각됐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메시지까지는 부장과 회사 동료에게서 온 것이었다. 농담 섞인 목소리로 지지 선배,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라고 남긴 메시지가 있는 반면 어쨌든 전화라도 한통 해줘! 라며 잔뜩 심각한 목소리로 남긴 메시지도 있었다. 여덟 번째부터 10건 정도는 아무 말이 없는 무언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거의 1분 간격이었는데 이 무언의 메시지는 아마도 아내에게서 왔을 것이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에게 분명 그녀도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 아직 아내에게 할 말을 찾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의 전화 뒤로는 또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단순히 치즈의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구제 산업 서류가 없어서 그러니 연락하길 바란다. 와 같은 급한 용건도 있었다. 그런 메시지 뒤에 마침내 아내 히토미가 목소리를 남겼다. 괜찮은 거지? 히토미는 그저 그렇게만 말했다. 실제로 이유가 필요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간다 해도 또 회사로 돌아간다 해도 뭐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했다. 그저 8시간 동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까지의 인생을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찾지 못한다면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았다. 자신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어떤 심정으로 한살반된 아이가 있는 히토미와 결혼했으며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 세세히 털어놓지 않으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추억담이나 아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부간의 문제, 회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물론 때로 아내와 다투기도 한다. 그리고 물론 일을 할때위 언저리가 뻣뻣해지는 듯한 상황에도 종종 부딪친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갑자기 핸들을 꺾은 것은 그런 구차한 이유가 아니라 뭔가 더큰 무언가, 그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치즈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놓고 다시 눈앞의 낡은 괴종시계를 쳐다봤다.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추는 지금이라도 금방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천천히 정지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떨어지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째깍째깍. 그저 묵묵히 시간을 가리킨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밖에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창가 소파에 앉아있던 젊은 백인 커플도 불호로 대화하던 노부부의 모습도 없었다. 이미 다들 2층 레스토랑의 하얀 식탁포가 깔린 테이블에서 저녁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치즈이만이 아무도 없는 라운지에서 괴종시계 소리를 듣고 있었다. 치치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쯤 손가락 끝에서 망설이다가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마지막까지 눌렀다. 첫 번째 벨이 다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다. 전화 건너편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듯한 분위기가 전해졌다. 여보세요? 치치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히토미의 낮은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미안해. 치치이가 사과했다.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할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저기, 후미키가 말이야. 오늘 유치원에서 오이를 먹었대. 히토미가 말했다. 미안해. 곧 돌아갈게. 일단 사과한 다음에, 실은 갑자기 회사에 실증이 나서라든가, 실은 갑자기 멀리 가고 싶어졌다든가, 거짓말 같은 혹은 진짜 같은 그런 변명을 이리저리 늘어놓으려 했다. 또 그런 말이 지금이라도 입에서 튀어나올 듯 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 라운지를 그런 거짓말 같은 또 진짜 같은 변명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다. 괜찮은 거지? 히토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순간 자신이 뭘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큰 소리로 되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히토미가 또 조용히 물었다. 괜찮은 거지? 치즈이는 휴대폰을 귀에 댄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치즈이를 봤을 리 없었을 텐데 히토미가 마치 응답하듯 말했다. 나꼭 기다릴게. 지금 니코에 있어. 니코 카나야 호텔. 치지가 말했다. 저기, 당신한테 전에도 말했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손목시계를 두고 왔던 거. 그게 말이야. 지금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히토미는 아무 말 없이 치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하러 가봤더니 역시 없었어. 없더라고. 마침 낡은 괴종시계가 7시를 가리키며 덩 하니 무거운 소리를 냈다. 아무도 없는 라운지에 덩 하는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아갈게. 30분만 더 여기 우두커니 있다가 돌아갈게. 호텔 라운지에 있어. 큰 괴종시계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져. 치즈이는 괴종시계가 다 울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렇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라운지 조명이 유리창에 비쳤다. 마치 숲속에서 불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호텔 매니저처럼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라운지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난 후였다. 투숙객도 아니면서 라운지에 죽치고 앉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했나 싶어 치즈이는 서둘러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그가 말을 걸어왔다. 치즈이 씨 되십니까? 등을 꼿꼿이 펴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이 호텔을 지켜온 기품이 넘쳐 흐르되 전혀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아, 예, 제가 치즈입니다만 갑자기 자기 이름이 나오자 치즈이는 황급히 대답했다. 지금 사모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저희 호텔 객실을 이용해 주십사 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요? 뜻밖의 말에 치즈인은 일어서려던 몸을 다시 소파에 부렸다. 예, 사모님으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써 니 코까지 갔으니 하룻밤 정도는 편안히 지내다 오라고 그렇게 전달해 달라 하셨습니다. 치즈인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노신 사이 웃음에 이끌리듯 아내가 잡아준 방으로 향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서의 주인공인 치즈이가 회사를 가지 않고 충동적으로 핸들을 45도 꺾어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말하고 있듯이 충동적이었지만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렇게 멋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떤 그런 기분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핸들을 꺾어서 다른 곳으로 와버리죠.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기도 하고 실없을 수도 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잃어버렸던 그 시계 때문에 이렇게 핸들을 꺾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손목시계라는 것이 그 순수했던 어떤 그런 한때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은 엄청 책 자체도 얇고요. 지금 추석에 간단히 보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나름 그 귀경길에 심심할 때 읽으면 재밌는 책이고요. 뭔가 뭐랄까요. 저도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어떤 한 때를 생각 해보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재밌는 것은 이 책이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이렇게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더 유명해진 책이라고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제목도 봄 바니스에서 였나 봐요. 겨울에 나왔기 때문에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 책을 선물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왠지 그냥 가을이 생각나네요.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확 충동적으로 여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책 읽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요. 오늘 틀어드릴 음악은 그 요시다 슈이치를 좋아하는 그 밴드의 음악을 틀어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침이라는 밴드의 노래를 틀 겁니다. 아침이라는 밴드 보컬이 특히 요시다 슈이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오늘 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침 2집 이 나왔더라고요. 그 아침 이 집도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틀 곡은 1집에 있는 Pathetic Sight라는 곡입니다. 이곡 들으면서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좋은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아.